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71차 유엔 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인 이날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국제 합의를 위반하는 나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성공한 한국과 불모지 북한의 극명한 대조는 중앙계획경제, 통제경제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를 함께 끌어당긴 같은 세계화의 세력이 또한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는 점을 세상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서 기본 질서가 무너진 점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사회는 불확실과 불안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우리는 너무 많은 정부들이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며 정보의 흐름을 단속하는 것을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조직들은 사회 미디어를 이용해 젊은이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열린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며 무고한 이민자들과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 화를 부추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대국들은 국제법상 규정된 제약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는 오늘날 우리 세계를 역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에서 구호 차량에 대한 공중 공격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20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은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구성된 23개국 연합체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은 계속되는 폭력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타결한 합의에 근거해 전국적인 적대 행위 중단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17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폭탄 공격 용의자가 해외 테러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또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경찰은 19일 이번 공격의 용의자로 28살의 아흐마드 칸 라하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폭발 장소와 인근에 유사한 폭탄이 설치됐지만 폭발하지 않은 장소의 감시 카메라에서 라하미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에게 초점을 맞춰 수색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라하미의 친구들은 그가 몇 년 전에 파키스탄을 여행한 뒤 이슬람에 심취한 것이 그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라하미가 파키스탄에 다녀온 뒤 턱수염을 기르고 무슬림 전통의상을 입었고 식당 인근에서 기도 시간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아프간계로 미국에 귀한 라하미가 어떤 테러 용의자 명단에도 올라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주 진행될 첫 양당 후보 TV 토론회의 사회자와 토론 주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오는 19일 진행될 첫 토론회는 미국에 나갈 방향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방안, 미국의 안보에 대한 주제를 놓고 15분씩 전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토론은 미국 NBC 방송 전영 뉴스 진행자인 레스터 홀트의 사회로 전후반 모두 주제 관련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각 후보들에게는 2분씩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후보들은 또 서로 상대방의 물음에 답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최근 10년간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유럽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인 루퍼트 스탄 연구원은 알카에다 활동주의로 유죄 처분을 받은 범인들은 거의 파리와 브뤼셀 테러 연루범들을 훈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운동경기 스포츠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 그 열정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는 것인데요. 최근 멕시코에서 열린 트라이슬론 대회에서는 승부를 뛰어넘는 동료애와 도움의 정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했다고 합니다. 트라이슬론은 수영과 자전거 그리고 마라톤을 달리는 극한의 스포츠로 철인 3종 경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나란히 지난 리우 올림픽 대회에서 1, 2위를 기록한 영국의 알리스테어 브라운리와 조나선 브라운리 형제는 이번 멕시코 대회에서도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400m 남겨두고 동생인 조나선이 선두로 달리다가 탈진해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뒤따라오던 형 알리스테어가 조나선을 부축해서 결승선까지 뛴 것입니다. 비록 1위는 다른 선수에게 넘겨줬지만 결승선을 앞두고 형 알리스테어는 동생 조나선을 먼저 밀어넣어서 조나선은 2위, 자신은 3위를 기록했는데요. 알리스테어는 동생이 아니라 누구라도 탈진해 있었다면 함께 뛰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성적을 내는 것보다 중요했던 동료애와 그리고 스포츠맨 정신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3도에서 26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4에서 23도, 함흥 12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3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마다나의 노래입니다.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곡인데요. Like a Virgin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유엔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난민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각국의 몫을 정하도록 주관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수도 베이징을 시작으로 호적 제도를 전면 손질합니다. 도시 출신과 시골 출신을 별도로 표시하는 부분을 없애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얼마 전 일본 도쿄에서 첫 여성 도지사로 꼽힌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지지율이 90% 선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을 했군요.
네,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유엔 회원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약 50분간의 연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다자 간의 협력 그리고 공조를 통해서 산적한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현재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것들을 짚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재 이 전 세계가 인종, 종교, 국경 분쟁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반드시 극단주의나 인종차별주의 같은 것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만 폭력을 중단할 수 있는 열쇠라면서 뒤로 후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 국제화 추세를 거슬러서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택한다면 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이 보호무역주의를 빗대 말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전을 포기하지 말자고 역설했습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던 만큼 이 북한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국제사회가 도출해낸 핵합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반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고요. 또 시리아 문제는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 난민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모든 일을 미국 혼자서 할 수는 없고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근 테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그 이야기를 했나요?
네, 테러 분자들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을 통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특히 순수한 이민자들과 이슬람 신자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런가 하면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검열과 탄압 등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전에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후에는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한다고요?
네, 곧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난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고 유엔 회원국 정상들의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 정상들에게 내놓을 이 난민 위기 해소 계획은 미국이 제안한 30억 달러 인도주의 원조 기금 증액에서 이 각국이 담당할 몫을 정하고요. 난민 재정착 기회 증대 그리고 이주민 취업 확대 등을 위해서 세계 각 지역별로 할당할 부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이 뉴욕에서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기업 대표들도 만났다고 하죠?
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앞서 VOA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이 난민 위기를 앞장서서 풀어나간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화요일 난민 정상회의에 앞서서 50대 기업 대표들과 만나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 원조 기금 30억 달러 증액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호적 제도를 대대적으로 고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중국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호적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예, 그동안은 이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 구분을 주민 호적 한 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요. 중국의 16개 성 출신 타지인도 이 베이징시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눈에 띄는 내용인데 왜 타지인에게 베이징시의 호적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 중국은 이 고도의 통제 사회로 거주와 교통에 이 해당 지역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자동차 소유 또 운행도 추첨을 거치고요. 허가증을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거주지 등록 역시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 베이징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국 사회에서 이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도래했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국이 학력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우수 노동자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등 8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베이징 호적을 얻을 수 있도록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 이 베이징 호적을 가진다는 게 중국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호적을 이 중국말로는 후커우라고 하는데요. 베이징 후커우는 현대 중국 사회에서 고위층을 상징하는 말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중국에서 1등 신랑감은 바로 베이징 후커우 소지가 필수 조건인데요. 이 베이징 호적을 가지면 대기업 입사, 승진 등에서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베이징의 사회보장체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도 다른 호적 소지자들보다 유리합니다. 또 베이징 호적 소지자는 중국 내 최고 수준의 공교육 혜택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징 호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때문에 실제로 호적을 새롭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 베이징시가 이 호적 관련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른 지역도 뒤따를 예정이라고 하죠?
네, 수도 베이징이 이런 호적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자 중국 내 다른 30개 지방 당국도 곧 비슷한 내용을 담은 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난 1958년에 중국의 호적 체계가 현재 모습으로 자리 잡은 후 이 주민 생활에서 가장 큰 혁신 작업이 진행된 중이라고 중국의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죠. 얼마 전 새로 뽑힌 일본 도쿄 도지사가 최근 아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1일 확정된 도쿄 도지사 선거 결과 역사상 첫 여성 지사가 된 고이케 유리코 지사의 인기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산케이 신문과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도쿄 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고이케 지사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86.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고이케 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했으니까 도쿄 주민 10명 가운데 9명 정도는 고이케 지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네.
높은 인기의 비결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고이케 지사는 이 부패 문제로 물러난 마스조의 요이치 전 도쿄 도지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건데요. 그래서 이 마스조의 전 지사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도지사 급여를 기존의 절반으로 이 삭감하는 조례를 오는 28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예, 정책 부분에서도 전임 지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예, 도쿄에서 오는 2020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전임 지사 당시에 올림픽 유치를 추진할 때 이 비판 여론이 아주 높았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올림픽을 치르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들이었는데요. 고이케 지사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이 취임 직후에 불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지출을 없애는 방법으로 올림픽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후 올림픽 주 경기장 건설 디자인 국제 공모를 백지화했고요. 국제적인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올림픽 엠블럼도 전면 폐기해서 평범한 디자이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죠.
네,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 1992년에 일본 참의원 선거에 당선돼서 정계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참의원과 중의원을 두루 거치면서 8번 당선돼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일본 방위상으로 활동하면서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도 했고요. 극우 성향의 발언과 활동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초의 여성 총리감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이 고이케 지사를 포함해서 이 신진 여성 3인방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3인방이 아주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요?
네. 고이케 지사가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하는 인구 1,300만 명의 거대 도시인 이 도쿄도를 이끌 책임자로 취임한 이후에 이 비슷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그리고 제1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대표 등을 일본 정계에서는 신진 여성 트로이카라고 부르면서 고령의 남성 위주인 일본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이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월요일 체포됐는데요. 국제 테러 조직에 연계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먼저 알아보고요.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도 살펴봅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안전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동북부의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폭탄이 터지고 또 폭발물이 발견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요. 용의자가 월요일 검거됐죠.
네, 경찰이 월요일 28살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를 총격전 끝에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하미와 경관 두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부상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 당국이 어떻게 이 라하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에 나섰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죠.
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찍힌 라하미의 모습과 폭발물에 남은 지문의 단서로 일찌감치 라하미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라하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뒤에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에 있는 라하미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뉴저지주 린덴의 한 술집 계단에 이 수상한 남자가 잠들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출동한 경관이 총격전 끝에 라하미를 검거한 겁니다. 라하미는 양손을 위로 올리라는 경관을 무시하고 먼저 총을 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뉴욕과 뉴저지주 여러 곳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는데 그렇다면 이 모두 라하미가 벌인 일인 건가요?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뉴저지주에서 마라톤 경기를 앞두고 폭발한 파이프 폭탄, 또 이날 밤 뉴욕 맨해튼 첼시 인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일요일 밤 늦게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발견된 폭발물 모두 라하미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첼시 사건의 경우 쓰레기통 속에서 압력밥솥을 이용해 만든 사제 폭탄이 폭발해 29명이 다쳤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제 테러로 규정을 했는데요. 혹시 국제 테러 조직의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른바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어떤 개인의 단독 범행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 테러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 스위니 FBI 뉴욕 지부 부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no indication that there is a cell operating in the area or in the city.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So as we develop more information, we continue to go. But I have no indication.
뉴욕 일대에 테러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은 없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용의자는 라하미 한 사람뿐입니다만, 당국은 라하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입니다.
예. 자, 현재 라하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습니까? 테러 혐의도 적용이 됐나요?
네, 아직은 아닙니다. 라하미는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기 때문에 5건의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라하미에게 정식으로 테러 혐의를 적용하려면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지난 주말 미국 전체를 굉장히 놀라게 한 라하미인데요. 어떤 네. 사람인지 좀 살펴보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올해 28살이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을 이민 온 뒤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하 미국인입니다. 라하미의 가족은 뉴욕 교외인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 튀김닭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데요. 라하미는 대학을 중퇴한 뒤에 식당 일을 도우며 이 식당 위에 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식당 손님들 가운데는 라하미가 평범한 사람이고 인상이 좋았다면서 폭탄 테러 용의자로 밝혀진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손님들에게는 평범한 사람이다, 또 인상이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폭탄 테러를 꾸미게 됐을까요?
네, 그 이유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수사당국이 바로 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라하미는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차례 다녀왔고 2011년에는 파키스탄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라하미의 친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라하미가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뒤에 이슬람교에 깊이 빠지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폭탄 테러 사건이 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사건에 따라서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테러 방지와 이민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월요일 미국의 현행 이민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위험한 임무를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Now we learn today that another 858 immigrants from dangerous countries have slipped into our country and have been
네, 트럼프 후보는 이날 나온 국토안보부 자료를 근거로 위험한 지역 출신 이민자 858명이 추방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실수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이민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건데요. 이민 안보가 바로 국가 안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 후보보다 더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클린턴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클린턴 후보 역시 이민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잠재적인 테러 분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should also launch an intelligence surge to help identify and thwart attacks before they can be carried out.
네,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업들과 협력해서 테러 조직의 선전 활동과 단원 모집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반이민 발언이 오히려 테러 조직을 돕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같은 테러 조직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선전에 이용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민 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상반된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연방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이민 제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민 수속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테러범들에게 시민권이나 난민 자격을 줘선 안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가 하면 역시 공화당 소속인 제프 덩컨 하원 의원은 국무부가 이 테러 피난처로 규정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선 모든 종류의 이민을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운전자 없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비해서 규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안전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오바마 행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안전 지침을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앤서니 폭스 미 연방교통부 장관이 월요일 운전자 없이 차량에 장착된 컴퓨터가 운행하는 차량, 즉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안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각 주는 자율주행 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고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안전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는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이 안전지침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연방교통부와 함께 안전지침을 마련한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제프리 진츠 국장은 성명을 통해서 자, 미래의 여러분이 안전 운전대에서 손을 놓은 채 운전하고 출퇴근길이 지치고 짜증나는 길이 아닌 편안하고 생산적인 길이 되기를 상상해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시간과 비용 또 생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정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죠.
네, 교통부가 발표한 안전 지침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설계와 개발에 관한 1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자율주행 차량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기준, 또 기술적 결함 시 관리 요령, 운행 자료 기록, 정보 공유 능력,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해킹으로부터의 보안 등의 내용입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그 자율주행 차량 관련 지침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요일 피츠버그 지역 신문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에 글을 기고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글에서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35,200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이 가운데 94%는 운전자의 실수나 선택에 의한 사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잠재성이 있고 특히 운전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교통체증과 환경오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정부가 안전지침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벌써 자율주행 차량이 시범 운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물론이고요. 첨단 기술 업체들이 최근 앞다퉈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자가 탑승에 감독하는 상태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이미 미국의 일부 거리를 누비고 있지요. 하지만 지난 5월에 플로리다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자율운행 차량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규제 방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리말의 노래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네버엔딩 스토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이 아웅산 수치 여사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하버드재단이 수여하는 인도주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웅산 수치는 누군가요?
네, 아웅산 수치 여사는 2차 세계대전의 암흑이 거쳐가던 1945년 미얀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나이 만 70살인데요. 아버지는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미얀마의 독립을 이끈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입니다. 하지만 수치 여사가 2살 때 암살당했고요. 수치 여사는 15살 때 인도 주재 대사로 발령받은 어머니를 따라서 인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한 남성을 만나서 결혼해 두 아들의 엄마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기까지.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후 내내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조국 미얀마가 뇌리에서 떠난 적은 없지만 특별히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1988년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미얀마를 찾았는데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내위내 군사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군인들이 총을 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죠. 수치 여사는 시위 군중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미얀마 건국의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치 여사가 자신들을 위해 나서줄 걸 원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이 사람들을 두고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죠. 결국 그해 8월에 수치 여사는 이른바 미얀마의 8888 항쟁의 선봉에 서게 됩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주의 민족 동맹.
1989년 9월 아웅산 수치 여사는 반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이름을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데요.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조국의 자유를 위해 군사정부의 총칼에 맞서고 있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감동을 던져줍니다.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 속에 미얀마 군사정부는 1990년 총선을 치르기로 하는데요. 이 총선에서 NLD가 80%가 넘는 압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군부는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NLD 당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는 가택연금 조처를 내립니다. 수치 여사는 2010년까지 모두 3차례 가택연금을 당하는데요. 이 기간을 다 합치면 무려 15년이나 됩니다.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면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국제사회에 미얀마의 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합니다. 하지만 영국에 있는 두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픔은 물론이고 남편이 암으로 사망했을 때 임종도 보지 못하는 고통도 겪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 철의 난초.
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수식하는 말은 참 많습니다. 특히 미얀마 사람들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다우 아웅산 수치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이 다우라는 말은 미얀마 말로 이모, 아주머니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만큼 미얀마 사람들에게 아웅산 수치 여사는 친숙한 존재인데요. 가녀린 외모와 기품을 본떠서 공작새, 철의 난초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사실 아웅산 수치 여사의 외모만 보면 투사, 투쟁이라는 말이 주는 이 거칠고 투박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데요.
We never expected it to be easy, but believed it to be possible.
하지만 수치 여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신념이 혹독한 시간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상징적 인물에서 마침내 현실적인 정치가로.
미얀마 군부는 2010년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풀어줍니다. 이 총선에서 승리한 새 정부가 개혁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수치 여사와 NLD도 정치적인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2012년 4월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수치 여사는 직접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치른 총선에서 NLD당은 압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집권당이 됩니다. 하지만 미얀마 헌법에 따라서 외국인 자녀를 둔 수치 여사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의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얀마 정치권에서는 수치 여사가 비현실적인 원칙주의자, 이상적인 평화주의자로 이 현실적인 정치의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마와 미얀마 어느 게 맞을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디서는 버마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미얀마라고 할까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불과 한두 해 전까지만 해도 저희 미국의 소리 뷰이 방송도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고 불렀는데요. 1988년 8월 항쟁 후에 다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이 국민적인 합의 없이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민주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 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의 표시로 군사정권이 바꾼 미얀마라는 국호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미얀마 국민이 원하는 이름도 버마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다시 버마로 국호가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fed up, be fed up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be fed up means. To be fed up.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야, 어떡하니?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못 볼 것 같아.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라고 합니다. 이어 마이크가 Are you serious? 정말?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매주 시험 보는 것도 이젠 지친다. 지쳐. 라고 하자 제이슨도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나도 마찬가지야. 시험이라면 아주 물려.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be fed up, to be fe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네, 오늘의 표현은 be fed, F-E-D, fed up, U-P, be fed up이죠. If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you can use this phrase, be fed up. Also, you can say, I'm fed up to describe that you are annoyed, bothered, or even bored at someone or something. 네, be fed up은 무엇 무엇에 실증나다, 물리다 또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be fed up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들어볼까요? 활기찬 도시 생활을 즐기던 친구가 이제는 도시에서 사는 게 삭막해서 싫다고 할 때 I had become fed up with the city life. 이제는 도시 생활이 싫증이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t looks like we can't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do you mean?
We have to study this weekend. I just found out that we have another math test next week.
Are you serious? I am so fed up of taking tests every week.
Same here. I'm really fed up with that too.
Well, why don't we do this? Let's go to the library today and study ahead of time so that we can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as planned.
That's a great idea. Let's do that.
So let's review. Be fed up is used when you've had enough of someone or something and you're tired of it. To be fed up. Now try using this phrase in your sentences.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폴 영이 부른 Love,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의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n I decided that I would write it all about love. And it appeared to me that you wasn't happy. And that's for sure positively. That's what the world is made of. So give me more of that love. Love is a walk down Main Street. Love is an apple that is so sweet. Love is something that can't be beaten. Therapy is strange to me. I can't explain this feeling. Salvation is free. It's all in the heavens. Can't you see? You can always depend on me to give you love. Love is a flower in my soul. Now. Love is a story that just can't be told. Can't you feel it burning more and more? Stop and look at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또 하나의 비정부 기구를 이른바 외국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를 외국 기관으로 지정한 조처에 크게 우려합니다. 러시아 정부는 여론조사에서 집권당 지지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선거 2주 전에 이런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정보 공개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로운 과학적 조사 같은 민주주의의 기준들을 존중하는 나라에서 여론조사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침묵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 기관에 대한 법령에 따라 헌법 질서와 국방 그리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목된 기관이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이른바 외국 기관으로 지정한 곳은 141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은 환경보호, 에이즈 확산 방지, 투명성 촉진, 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나 상업단체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8월 말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민간기구인 국제공화주의연구소와 미디어투자기금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전 세계를 무대로 정보 공개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언론 자유 같은 원리를 진흥해 왔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러시아가 억압할 것이 아니라 지지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이에 국제공화주의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화주의연구소는 이번 조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 기회를 갖는 것을 허용하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내 활동이 금지된 미국의 비정부기구에는 국제공화주의연구소뿐만 아니라 이 단체의 자매기관인 미국민주주의연구소와 두 기관의 모태조직인 미국민주주의기금도 포함됐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런 조직들은 러시아가 투명성과 신뢰받는 정부, 법 앞에서의 평등, 그리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권리 행사 같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